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에 앞서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앞뒤 분이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걸로 말씀을 시작하면 청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눈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장년분께서는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간이 기르는 동물 중 인간과 가장 오래된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인간이 가장 먼저 기르기 시작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마치시면 저희 청년부 오늘 햄버거 먹으러 가는데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동물은 개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일 거예요. 개라고 합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인간들이 기르기 시작한 동물은 바로 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인간이 기르기 시작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개가 처음인데 소는 아닙니다. 많이들 소라고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로 이른 시기에 인간이 기르기로 시작한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닭? 양? 권사님 이따 오셔도 됩니다. 네, 이따 오셔도 됩니다. 정답은 양이었습니다. 양입니다. 물론 양 말고도 인간에게 필요한 동물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도 인간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돼지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양은 키우기가 매우 쉽고 또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겨울 되면 이제 자주 보실 건데 어떤 걸 입고 다니죠? 겨울 되면 우리는 양의 털을 깎아서 잠바를 입기도 합니다. 또 양을 고기로 먹기도 하고 또한 급할 때는 우리가 우유로 그리고 치즈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은 아주 작은, 아주 소량의 음식만 섭취해도 오래 버틸 수가 있는 동물이기에 인간들이 대규모로 키우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보통 서론을 들으면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오늘은 잘 안 오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나. 제가 서론을 양 이야기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묘사했을까요? 인간이 양처럼 사용 용도가 높아서 사용 용도가 다양해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설명하셨을까요?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젖도 주는 양처럼 인간도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드릴 게 내어드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활용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양처럼 키우기가 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집에서 인간을 3명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라는 인간을 키우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키우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혹은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묘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은 양의 큰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은 귀엽고 순하고 활용도가 많고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하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시력이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은 앞에 1m에 있는 물건들도 잘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요. 눈이 얼마나 안 좋냐면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과거에 터키에서 양들의 집단 자살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절벽에서 많은 양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한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도 자살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금세 밝혀졌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것은 양의 집단 자살이 아니다. 양들이 죽고 싶어서 줄을 서서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력이 안 좋은 양의 특성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양들은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앞에 양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양도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실수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지어서 있던 수많은 양들이 낭떠러지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같이 떨어진 일이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특징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인간을 양으로 묘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도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앞을 보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바라보고 서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앞에 누가 우리의 목자 되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여, 주님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얼핏 보면 참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나만큼이라도 사십시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따라야 할 사람은 인간 바울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 인간 바울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인간 바울이 살아가는 방법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길래,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무슨 삶의 모습을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또 10절과 11절의 바울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청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양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앞에 두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배우시며 닮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캠현장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누군가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에겐 따라가야 할 존재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오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목자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두고 따라가야 할 존재는 나처럼 앞을 잘 못 보는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삶의 의미를 잃으셨습니까? 요즘 삶에 낙이 없으십니까? 요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희미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삶의 낙을 찾으려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가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나의 삶의 낙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일어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주후 62년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작성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외침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1900년 동안 끊임없이 벌어진 이 실수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의 익숙함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찬양을 누구보다 뜨겁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되는 양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가를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질문을 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먼저의 질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자다.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배가 맞습니다.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배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평안을 꿈꾸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았던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있지만 설사 우리가 기분이 나쁠지라도 우리는 지금 잘못된 목자를 두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성공이 참된 성공이며 성공이라고 착각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노력과 성공의 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닌 이 세상을 끝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소망을 품고 노력하며 성공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다시금 서론의 양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시력이 나쁘기에 앞에 존재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죠. 어떤 양은 안타깝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처럼 잘 못 보는 양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할 존재를 목자로 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어떤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양은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결과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기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한국은 아시안게임으로 시끄럽습니다. 어저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안게임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떻게 축구들 다 보셨나요? 네,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겨서 아주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롤러스케이팅 3000m 단체 결승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이 금메달을 딸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는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한국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인전에서 한국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다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릴레이를 한다고 하니 누가 한국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예상한 것처럼 경기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한국이 당연히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금메달을 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금메달 땄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선수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등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마지막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바로 전, 정말 결승선에 다 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세레머니를 시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성을 칩니다. 나는 1등했다. 기뻐서 손을 들고 환호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속도 내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이미 결승선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2등이었던 대만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다리를 쭉 찢어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차이가 꽤 있었던지라 한국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꺼내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0.01초 차이. 0.01초면 느껴지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0.01초 차이로 한국은 2등, 대만은 1등을 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환호했더라면, 0.01초만 더 갔더라면, 중간에 방심하지만 않았더라면, 마지막까지 한 발만 더 뻗었더라면 당연히 한국이 금메달을 땄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메달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메달도 훌륭하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을 방심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모든 선수들에게,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롤러스케이트라는 경기가 없고요. 다음에 있을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제부터 롤러스케이트를 빼기로 거의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마지막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방심함으로 영원히 금메달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겨워할 수 있으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 선교사님 자녀라는, 목사님 자녀라는, 장로님 자녀라는, 집사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들로 인해서 나는 마지막 영광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하고도 그리스도인처럼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은데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나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가,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14절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배를 섬기고 있진 않아요. 나는 이 세상의 것들만을 생각하며 나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물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의 누적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롤러스케이트와 같이 방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소수는 매주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며 정말로 제자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유스에 내려가 있고요. 아동부에 내려가 있고 유치부에 내려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작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며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 격려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서를 적었을까? 핵심은 격려예요. 격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일에 점점 더 헌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격려하고자 쓴 것이, 우리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격려하려고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감히 성도님들께 격려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 말씀을 바꿔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캠현장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주님 안에 굳게 삽시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바른 길로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소리는 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만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십자가 앞에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도 주님 안에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모든 여정을 같이 가시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완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도로서 모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